BOA CNN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통상적인 군사 움직임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다시 관여하기 위해 손을 계속 내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북한의 움직임이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국무부에 따르면 그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생긴 주름은 없다면서 이번 발사를 도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1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잇단 총격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각각 발생한 총격 사건을 거론하며 생명을 구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면서 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한 두 건의 법안을 상원이 승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에 공병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틀란타 총격으로 8명이 숨진 지 엿새 만인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의 한 대형마트에서 20세 남성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화상으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초청으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된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왔지만 미국 대통령이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EU 관계 복원, 팬데믹 퇴치, 기후변화 대응, 무역투자 관계 강화 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공동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저항 시위 중 체포된 구금자 600여 명을 오늘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와 수감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날 미얀마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가득 태운 버스 10여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들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야간 통행 금지령 등을 위반해 구금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석방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국영 MRTV는 이번에 628명이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의회는 당국이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적어도 2천여 명을 구금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미얀마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체포돼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사 기자인 테인 조 씨가 이날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 밀입국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가 어제 고위급 협의를 열고 이민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바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이 미국 대표들과 만나 이민자 급증의 근본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질서있고 안전한 이민과 어린이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제이콥슨 백악관 국경문제 담당 수석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은 이민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국경이 닫혀 있음을 강조한다며 위험한 여행을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알고 있으며 이는 탄도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저강도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의회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태세는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함경도는 오후와 밤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8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완료했다며 다음 주 말 워싱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또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단거리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익숙한 도발 목록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이동식과 잠수함 발사형, 핵과 열핵 시험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활동은 이런 범주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 약 1년간 미북 간 대화가 단절됐던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북한의 움직임이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당국자는 대북 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외교에 관여한 거의 모든 인사들과 접촉했다며 엄청나게 철저한 점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전혀 환상이 없다며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통틀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북 외교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년 넘게 미국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북한 내부에서의 정책 재검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음 주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은 3자회담과 양자회담이 각각 별도로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절실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주말에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제기한 직접적인 첫 번째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 당국자 발언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주말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는 이번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마크 외교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북한의 도발은 약 11개월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14일 강원도 문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3월 21일에는 평안북도 선천군 부근에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즉 23일, 오하이오주 방문 뒤 백악관에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따르면 그것은 연휴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생긴 주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가 확인된 직후에는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저강도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쏜 상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새벽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북한이 지난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발사 당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며 발사 시간이나 사거리 등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 엔진을 쓰기 때문에 비행속도도 마하 0.8에서 0.9 정도로 느립니다. 하지만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경로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저강도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중단을 요구했던 미한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도 하지 않았고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새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의 기싸움 차원에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글자 그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제재 예봉은 피하면서 의지는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를 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더 우리를 건드리면 더큰 걸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예고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연이은 담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중 북한 인권 상황 정면 비판 등 최근 미북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에 쏜 순항 미사일이 신형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무기체계를 선보인 데 이어 8차 당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에 신형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북한이 열병식이 끝나면 신형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를 하고 나니까 아마 그 열병식에 보였던 뭐 새로운 형태의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에 쏜 미사일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나온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의 이번 발사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국방력 강화 차원의 신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편 미한 당국은 이번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4일 오전 정보당국이 한 보고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양국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한 군 당국의 태도나 북한이 나름대로 절제된 방식의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해당 국가들이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북한 역시 사실은 조건부 대화 재개론을 재개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뭐 상황은 악화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일정 정도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순항미사일 발사가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형태의 단거리 발사가 있을지 이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아직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토대로 보다 강한 도발에 나서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라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해 역할을 확대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23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킬리노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유엔 안보리 결의 시행과 결합된 경제적 제재는 북한 정권이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부처 간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보상책이나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검토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기지 접수를 위한 연합군의 능력과 관련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없이는 평가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WMD에 대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작전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과 WMD, 미사일 그리고 확산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억지 태세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한국 내 태세와 주두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한국에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탱크와 로켓,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진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동시에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국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목표의 중요한 요소로서 한반도 상황 전개에 따라 전임 사령관들의 비전투 대피 작전 계획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안보 관계와 관련해선 양국 간 파트너십은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면서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날의 안보 문제를 감안할 때 미한 동맹에서 파생된 상호 이익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많은 다자간자리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는 비용 분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대중 견제와 관련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비대칭적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동맹 혹은 파트너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Allies and partners that we have are clearly in asymmetric advantages as the PRC has, I would argue, only one ally or partner, and that's North Korea.
그러면서 미국은 증대된 다자간 활동을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드의 한국 참여와 관련해선 다른 세 나라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ould have to be discussions with the other three members to determine if they would like to pull those in.
그러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가 아니더라도 한국과 추가로 다자간 이벤트를 할 다른 기회는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가 스스로 역사적,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악용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 사이 균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선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3일 중국의 대북 제재 무용론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B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대한 미국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just reiterate what we have said previously and that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North Korea,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 for.
포터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앞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에 중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심이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역내 동맹과 협력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 결의에 가역 조항을 적용해 제재와 민생 관련 규정을 조정할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한국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추구를 돕는 데 대한 분명한 관심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 핵 문제가 불안정과 위험의 요소이자 미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진지한 관심이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프로그램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무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모두의 관심을 진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터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정상이 최근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데 대한 질문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 등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6차 정기이사회 폐막을 하루 앞둔 23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6년 연속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을 대표에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갈 대표부의 루이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ith ongoing systematic...
북한 내에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마시에이라 대사는 올해 결의는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before us aims to address the most pertinent issues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this current session as a document of political scheme.
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과거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뒀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이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은 초안 제출 당시 43개였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7개 나라가 더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탈퇴한 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 회기 화상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까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된다고 믿을 합당할 근거가 있다면서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이주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역내 국가 간 협력기구, 시민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 행보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과 공조 강화에 나선 미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분석하면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두 친서 교환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새로운 정서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의 이번 구두 친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정면 충돌한 직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한국과의 공조 강화에 나선 미국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밀착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ings going on in Asia these day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ill engaged in its policy.
허바드 전 대사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수렴 과정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공조 강화에 나서자 미국에 대해 이해관계가 같은 북한과 중국이 친밀함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두 나라는 미중 고위급 회담도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서방 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등의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중국에 이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움직임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전략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력은 없지만 어떻게든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며 미한일 협력이 강조되자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런 대치 구도는 표면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강력히 반대해온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육자회담 재개 등 서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적 태도를 잠재우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책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대북 목표가 다른 중국에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전과 다른 대중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거와 같은 대북 제재 이행 협조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최근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원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북 압박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챙 연구원은 이는 핵 문제 진전만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과장된 역할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중국과 오르락내리락 관계를 유지하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밀착할 뿐 속내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협력은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중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를 통해 오히려 북중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하는 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며 비핵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과 공동의 목표가 없다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의지할 수 있도록 끌어오는 새로운 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 더 나아가 북중러 협력체제가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북한의 의제를 중국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명목상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 관리들을 계속 불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미한일 삼각 공조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 국방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의 과거 한일 중재 경험이 중요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새로운 변화라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가 23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 주최한 바이든 시대의 미한일 삼각관계 화상 대담에서 말했습니다.
The U.S. administration is emphasizing that element in and itself is a kind of important new change and move from the American side.
신 교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두 나라 관계 복원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노력은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관계 개선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두 나라의 만남과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신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도 앞으로 다자회담의 장을 활용해 한일 간 만남을 주선하면 특히 일본 측에 한국과 회담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도 미 국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 도쿄와 서울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은 아주 큰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선순위 의제는 아니었지만 성명에 포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And I do think also personalities really matter in this. And the fact that Tony Blinken was instrumental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n his role as Deputy Secretary of State.
고토 연구원은 이 문제에서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한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장관을 지내면서 세 나라 협의에 전념한 경험이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미국이 두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선 역사의 정치화로부터 경제와 안보 우려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두 나라의 화해는 국내적 필요와 우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국제학 교수는 전임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 들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미한일 삼각공조의 미래는 여전히 매우 어둡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의미 있는 안보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견을 따로 떼어놓지 못했고 일본의 수정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일본의 수정주의는 제국주의 역사를 지우거나 미화하는 노력이며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mpacts America's efforts to try to construct the kind of order that they wish to in the Pacific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First of all, it projects an identity.
일본의 수정주의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세우려고 하는 질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동맹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한일 무역전쟁을 일으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구실을 준다고 브레진스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정주의적 발언과 행동은 달갑지 않다고 밝히고 동시에 일본 대중을 상대로 과거 전쟁 범죄와 잔악 행위들을 알리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식은 민주당과 공화당 등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22일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 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모두 11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대하진 않지만 중요하다고 밝힌 21%의 응답 비율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 응답자가 북한의 핵 개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모하메드 유니스 갤럽 편집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결과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럽이 매년 2월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8년과 2019년 역시 북한 핵 개발을 중대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각각 82%와 79%였습니다. 유니스 편집장은 북한 핵 개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addition to this question, this series of questions, we also ask about favorability ratings.
각 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은 가장 비호감 국가로 꼽힌다는 겁니다. 특징적인 점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초당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유니스 편집장은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o note that we're also in a moment in American politics where we have a lot of internal division across political lines.
현재 미국 정치는 정치 노선에 따라 많은 내부 분열이 있음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있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핵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꼽은 공화당원은 80%, 민주당원은 79%로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개발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비율이 각각 86%와 71%로 무려 1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에 대해 유니스 편집장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미국의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다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대통령 모두 이 같은 메시지를 국내에 전달하는 것을 반복해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mericans know very little about North Korea, but what they do know is that obviously it is a potential threat.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더불어 초당적 인식이 나타난 분야는 사이버 테러리즘과 국제 테러리즘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1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전염병을 미국의 국가에게 중대한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72%였습니다. 또 날로 격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경제력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미국인 1,021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미국 대배심이 최대 1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문철명이 검사 측과 합의를 통해 형량 조정을 시도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개, 모두 돈 세탁 혐의입니다. BOA가 22일 공개된 문철명의 미 대배심 기소장을 살펴본 결과 문철명은 돈세탁 공모 1건과 5건의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문철명 사건 역시 지난 2018년에 구성된 대배심이 당국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대배심은 이번 기소장에서 문철명의 혐의들은 북한에 대한 은행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단연간의 책략에 대해 제기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돈세탁과 확산 금융을 방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나타난 문철명의 혐의를 요약하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위장회사들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했고 이런 행위들이 돈세탁과 돈세탁 공모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세탁 혐의에 대해선 총 18페이지를 할애해 문철명이 자금을 세탁한 사례 수십 건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회사로부터 북한의 경남 무역회사로 운송할 상품 99만 달러어치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문철명이 구매 금액 송금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 두 곳을 번갈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이 사용됐다고 기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또 돈세탁 공모 혐의 관련 사례에서는 문철명과 이름이 공개 안 된 또 다른 인물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한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기소장은 이들 거래에서도 조선무역은행의 중국 선양 소재 위장회사인 밍젠과 그 외 다른 두 개의 위장회사 등이 이용됐으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장에는 문철명과 함께 이름이 가려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에는 피고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에는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이 붙어 있고 그 밖에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돈세탁과 관련한 혐의에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 혹은 관련 자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총 6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철명에게 최대 1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소장은 문철명의 돈세탁에 연루된 자금과 자산 등에 대한 몰수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승인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철명에겐 연방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셸 피터슨 변호사는 지난 22일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피터슨 변호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할 게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형사사건의 전례로 볼 때 문철명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이 나오기까지는 1년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검사 측은 문철명에게 플리바겐이라고 불리는 사전 형량 조정을 제안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범 등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문철명이 여기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선에서 유죄 인정이 이뤄지고 검사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최종 선고까지 1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재판까지 가게 돼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문철명이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알기 전까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선 국선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일지 또 검사 측과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북한에서 문철명의 가족들이 받게 될 위협 등을 고려해 검찰이 매우 조심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 국적자가 미 법원에 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은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 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 법정에 선 바 있습니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회계 감사원 관계자들은 방위비 분담률에 동맹이 기여하는 간접 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 관계에 거래적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무부 당국자들의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관계자들은 23일 미한 방위비 분담률에 한국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동서센터의 워싱턴 DC 지부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동맹의 간접 비용 기여를 반영하지 않아 분담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날 화상대담은 최근 GAO가 2016년부터 4년간 한국, 일본과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기반한 비용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최됐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다이아나 마우로 회계감사원 국방역량 관리 담당 국장은 육해 공군 등 각 미군의 산정 비용 정보가 각각 별도로 취급되는 등 산재되어 있다며 미국 측 부담 비용 정보를 하나로 종합해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didn't have good information sources within the US government
to get dollars around those figures.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일본과 한국이 기여하는 간접 비용 역시 중요한 요소임은 인지했지만 미국의 달러와 연동해 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가 없다는 점이 분석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한국의 주요 간접 비용 부담 항목은 미군에 증원된 한국 군인 카투사 관련 비용과 기지 주변 환경 조성비, 미군 기지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료 손실 지원, 관세, 도로 통행료 등의 면세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원의 브라이언 해크니 미 하원 감사조사 소위 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일본과 한국의 간접 기여를 추적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관련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don't release them, and DOD says it's too hard to estimate how much tax they could be liable for.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동맹국들의 간접 기여와 연계한 미 국민의 세금 액수 중 얼마가 부채로 계산될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회계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동맹국의 분담 기여 셈법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 감사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나 관련 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6명의 회계감사원 관리들은 이날 대담에서 미군의 일본과 한국 주둔과 연계 6가지 항목에서 미국의 안보 국익을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6가지 항목은 영내 안전과 안보, 북한 비핵화와 비확산 증진, 일본과 한국의 방위 역량과 상호 운용성 개선, 동맹관계 강화, 재해 등 비군사 부문에서의 유사시 긴급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증진입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사토 리마의 동서센터 부회장은 보고서가 명시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관점에서는 혜택일 수 있지만 병력이 온전히 한반도에 묶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영내 정기 관점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며 이와 연계한 질적 비용 계산 분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So our alliance with Korea has some constraints on the moving of our forces for non-Korean peninsula contingencies, right?
마오로 국장은 다른 영내 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차출과 같은 잠재적 상황에 따른 비용 분석도 물론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가설에 답변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likely be a scenario where something has gone very, very wrong or there is an extremely critical U.S.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to move U.S. troops out of South Korea.
그와 같은 상황은 매우 심각한 미국의 안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전개와 연계돼 있다면서 이번 분석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 차출에 따른 비용은 최우선 순위 상황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이슨 베어 회계감사원 국제관계 무역담당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무부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도 진행됐다며 동맹관계를 금전을 세는 승자, 패자 관점에서 보는 거래적 접근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enter into alliances because we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winners in counting the dollars and cents.
조너선 애덤스 회계감사원 국방 역량 관리 담당 분석관은 보고서 설문에 응한 9명의 민간 전문가들도 동일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간 분담의 순비용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비용 셈법은 거래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82년 3월 24일 독일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베를린에서 열린 병리학 학술대회에서 결핵균 발견을 발표합니다. 결핵은 예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를 지배했던 아슈르 바니팔 왕시대에 만들어진 점토판을 보면 잦은 기침과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피가 섞인 가래 등 결핵의 증상을 묘사하는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6천 년 전에 죽은 이집트 미라에서도 결핵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결핵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질병이지만 그 원인인 결핵균이 밝혀진 것은 1882년 3월 24일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서였습니다. 독일의 의사였던 로베르트 코흐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66년에 졸업한 후 여러 지방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난 1870년에는 야전 의사로 복무했습니다.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하고 1885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했으며 1890년에는 결핵 진단용 시약 투베르쿨린을 만들었습니다. 1885년 베를린 대학교 위생학 교수로 임용됐고 1891년에는 전염병 질병연구소 소장이 되어 1904년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년이 지난 1982년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이 3월 24일에 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1603년 3월 24일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1533년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2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의 왕위에 올라 1603년 3월 24일 6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4년간 독신으로 살며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당당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 3월 24일 69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28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